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와이드 장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연호입니다.
지난주에 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것이 새 교황 선출이었었죠.
네. 이틀 동안 5번이나 투표를 했다고 하죠. 예. 후보도 없이 추기경 115명이 모두 각자 이제 후보가 돼서 또 한 표를 던졌는데요.
네.
이렇게 하니까 단번에 그 누가 선출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그 화제가 됐을 것 같아요.
예. 아르헨티나 추기경이 전 세계 20억 가톨릭 교인의 최고 사제 교황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네, 겉으로 보면은 그 평범한 그 76살이죠.
네.
할아버지이신데.
네.
청빈하고 또 평범한 소시민처럼 생활하는 모습이 연일 기사로 다뤄졌었죠.
네.
사람이 감투를 쓰게 되면은 변하기 마련인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새 교황의 등장이 여러모로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새 교황 선출에 관심을 집중하는 동안 또 한반도는 미한연합훈련이 또 주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주 내내 좀 긴장 상황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주 한반도 현안을 정리해드리는 시사와이드 오늘 전해드릴 내용 소개해드리죠.
네, 오늘 한반도 뉴스 초점에서는 키 리졸브 미한 연합훈련과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주장,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에 관한 미정부 고위관리들의 발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에 관한 UN인권이사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사상식, 기자수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셋째 주 시사와이드,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한반도 뉴스 초점 열어봅니다. 유미정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키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 11일부로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실제 11일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예,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자에서 최후 결전의 시각이 왔다면서 이날부터 11일부터 한반도에 존재하던 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5일에 발표했었던 그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다시 주장을 한 것이죠.
네.
노동신문은 또 적들에게 겨눈 전략 로켓과 방사포를 비롯한 다종화된 정밀 핵타격 수단들이 만반의 전투태세에 있다면 위협을 계속했습니다.
네.
네.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 첫날 북한에서 특이 동향은 없었습니까?
예, 이날 북한 관영 매체들은 전투 동원 태세를 강조하면서 전쟁 분위기를 가득 고조시켰습니다. 노동신문은 함정과 전투기, 포병 부대의 훈련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9장이나 실은 데 이어서 조선중앙TV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무도 방어대와 장제도 방어대를 시찰한 내용의 기록 영화를 내보냈습니다. 군중 동원도 강화돼서요. 지난 7일 평양에 이어서 평안남도와 자강도, 함경북도 에서 잇따라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와 함께 남북한 적십자 채널인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의 직통전화까지 차단한다고 예고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이행이 옮겨졌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요. 11일 오전 9시 남측 연락관이 전화통화를 시도를 했는데 북측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동안 남북연락관들은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통화를 해 왔는데도 말이죠.
네.
네.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주장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유엔 그리고 미국은 어떤 반응 보였죠?
예,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의 일방적인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역시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고 아직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백지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미국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정전협정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만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효화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계속되어온 호전적인 수사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국무부는 그러면서 정전협정과는 별개로 미국은 한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 무효화 주장과 관계없이 한국에 대한 방어 의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는 한국 측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북한이 주장했는데요.
네.
자, 한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정전협정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마크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 총사령관 그리고 펑더화이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서명을 해서 체결을 하게 됐는데 네. 북한은 여기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지적하면서 그 한국이 정전 당사국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 당국자는 터무니없는 궤변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한국은 전쟁을 치른 당사자이고 당시 유엔군의 작전권을 넘기면서 유엔군의 일환으로 참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대응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직접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이런 그 주장과 또 반박이 계속 있었는데요. 그런 동안에 또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훈련 키 리졸브가 예정대로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하와이 태평양 군사령부 등 해외에서 증원된 2,500여 명을 포함한 미군 3,500여 명과 한국군 만여 명이 참가하는 미국과 한국의 정례 연합훈련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키 리졸브 연습은 2015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있어서 미한 연합사령부가 아닌 한국 합동 참모본부가 주도적으로 작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됐습니다.
네. 자, 이번 훈련에 동원되는 전략 무기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전략 폭격기 등이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이 같은 무기들은 그 지상에 착륙하지는 않고 일정한 훈련 공역에서 가동이 되게 됩니다.
네.
또 9,750톤급의 이지스 구축함인 피츠럴드 함도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키 리졸브 훈련은 오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미정 기자였습니다. 뉴스 초점 이어갑니다. 최근 들어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잇따라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요즘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서 그런가요?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자주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누가 얘기를 한 거죠?
네, 지난주에 국무부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상원 청문회에 출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뒤에도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 그리고 제임스 밀러 국방차관이 잇따라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미국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직접 북한 문제를 거론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바마 대통령의 얘기가 가장 궁금한데요.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북한이 3차 핵실험에 이어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위협의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호전적인 성격을 버리지 못하고 매우 위험한 짓을 해왔다. 그것이 항상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을 비롯한 육재담 당사국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북한이 대결의 고리를 끊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거죠?
무엇보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부터 중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뢰 구축의 과정이 시작될 수 있다. 이게 오바마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악행에 보상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 과거 북한이 도발을 한 뒤에 식량 지원 같은 양보를 얻어내고 그런 다음에 협상을 조금 하다 다시 도발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졌는데 미국이 이걸 깨뜨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대북 협상의 기본 원칙을 설명한 걸로 들리는데요. 오바마 1기 때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톰 도닐런 국가안보보좌관도 아시아 소사이어티 연설에서 이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미국이 북한의 공허한 약속을 믿거나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제재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서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이렇게 북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도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직접 만나서 대화할 생각이 없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대답은 단호했는데요. 대화가 성사되기 전에 그 대화가 유용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은 이런 미국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돈일론 국가안보보좌관과 데이비스 대북정책특별대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대화의 문은 열려 있지만 북한이 지금처럼 도발과 위협을 일삼는다면 대화 재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대북 압박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네.
자, 그런데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밝히고 있나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094호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지지와 협조를 환영했습니다. 중국의 태도 변화도 주문했는데요. 돈일론 보좌관은 북한이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도 북한을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이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조짐이 보인다. 중국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좌절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북한 정권의 붕괴를 우려해서 북한의 악행을 눈감아줬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서 핵 선제 공격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네.
미국을 타격할 능력이 있다는 북한의 주장. 미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미국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계획이 미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도 상원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공격한다 하더라도 미군은 미국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미국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밀러 국방차관도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되돌려 놓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돈일론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 본토는 물론이고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 미국은 모든 능력과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초점 이어가겠습니다. 티나 마리가 부릅니다. 울랄랄라 들어보시죠.
tell the one you love just how much they mean to you. Because you see, sometimes the needs of the one outweigh the needs of the many. And if you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let me hear you say yeah.
뉴스 초점 한 주간의 인권 소식 김영권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죠. 22차 유엔 인권 이사회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그동안 큰 관심을 받아왔던 북한 인권 결의안이 드디어 지난 14일에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전통적으로 결의안을 제출해 왔던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출했는데요. 내용은 지난 10년 동안 유엔 기구들이 채택한 결의안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 연장뿐 아니라 관심을 모았던 조사위원회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이 국제사회가 처벌 규정을 명시한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는지를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조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건가요?
유엔 인권 이사회 의장이 총 3명의 조사위원을 지명토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현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맡도록 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9월에 개막되는 24차 유엔인권이사회와 68차 유엔총회의 구두로 조사 현황을 보고한 뒤 내년 2월에 개막되는 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유엔인권이사회가 그러니까 오는 주에 이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예, 예.
조사위원회 설립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국제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유엔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사실상 세계 최악인데도 그동안 핵과 미사일 등 정치적 안보 문제에 가려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지 10년 만에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찾고 회복하는 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고 인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조사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분야를 조사하게 되는 거죠?
마르츠 키다루스만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이미 지난 11일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유엔에서 작성한 60여 개의 보고서와 결의, 그리고 여러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보고서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통적으로 9개 유형의 인권 유린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유형이 9개라면 어떤 얘기인가요?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또 정치범 수용소, 즉 관리소 운영, 고문 등 비인간적인 처우, 법적 절차 없이 구속, 처벌하는 임의적 구금, 또 북한 주민들의 표현과 이동의 자유 탄압, 공개 처형 등 생명의 존엄권 유린, 그리고 납북자 문제 등 강제 실종에 관한 인권 유린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런 건가요?
세계 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북한 주민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 북한 헌법은 이런 인권을 보장하고는 있습니다만 모든 게 당과 수령 우선의 논리로 인해서 무시되고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은 그 이밥에 고깃국, 즉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인간이 식량을 확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이런 식량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식량권이 북한에서는 정부의 실책과 선군 정치, 즉 김씨 왕조와 측근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유린되고 있다는 게 인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역시 과거 보고서에서 이런 선군 정치의 심각한 폐해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네. 네.
결의안이 북한 정부에는 또 어떤 권고를 하고 있죠?
특별보고관과 조사위원회 활동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또 이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조사관들에게 모든 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밖에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이 정말 북한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북한 정권이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간에서 간부들이 가로채지 못하도록 철저한 배급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네. 자,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21일이나 22일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도 제네바를 방문했다고요?
네. 킹 특사가 지난 10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제네바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킹 특사는 지도자 김정은 정권의 출범 이후 유희 문화 등 겉 스타일만 일부 바뀌었을 뿐 근본적인 인권 개선은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진실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고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는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통제 강화로 인해서 북한 탈출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네. 또 북한 인권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그 제네바를 방문했다고요?
예, 한국에서 인권단체, 탈북자단체, 또 납북자단체 등 다양한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제네바를 방문해서 유엔의 조사위원회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탈북자 출신인 김영일 성통만사 대표는 탈북자론 처음으로 유엔인권이사회 북한회의에 참석해 직접 발언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이 회의엔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도 참석했는데요. 북한 외교관들과 탈북자가 한자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발언한 거죠. 다른 나라의 경우 권위주의 정권에 반대하는 해외 망명 반체제 인사들이 자주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을 행사하곤 했는데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네, 김영호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반도 주요 현안들 기자들과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사상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 함께 들어보시죠.
YD 시사상식, 오늘은 정전협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에 반발해 한반도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유엔과 북한, 중국이 판문점에서 체결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유엔군과 공산군은 비밀 접촉을 거쳐 개성에서 첫 정전회담을 열었습니다. 다시 1년 뒤 개성에서 본회담이 시작됐고 판문점으로 회담 장소를 옮겨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전쟁 포로 문제로 9개월 동안 회담이 중지됐다가 결국 판문점에서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과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 평더화이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이 협정에 최종 서명했고 이로써 한국전쟁도 정지됐습니다. 이 협정으로 남북한의 적대 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됐지만 전쟁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생겨났고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단이 설치됐습니다. YD 시사상식, 오늘은 정전협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사와이드 끝으로 기자 수첩 열어볼 시간이죠. 오늘 스튜디오에는 이성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촬영된 영화가 최근에 미국에서 상영됐죠.
네, 6.25 전쟁을 배경으로 북한 간호사와 남한 병사의 사랑을 그린 산 너머 마을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가 관심을 끌었던 점은 사실 제작자를 제외한 배우와 감독, 스태프들이 모두 북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네, 제작자 역시 실향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배병준 TWP 대표가 제작을 했습니다. 최근 배 대표를 직접 인터뷰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촬영부터 편집 등 모든 제작 과정을 북한에서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영화 촬영은 어디서 했나요?
주로 찍은 데는 구월산이라고요. 평양에서 4시간 정도 가면 있는 곳인데 여기서 가장 많이 찍었고요. 그 밖에 평양, 신의주, 개성까지 여러 곳에서 찍었습니다.
네, 영화 제작 비용은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네,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배 대표가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건 어려웠고요. 대신 장비나 조명, 녹음기, 분장 도구 같은 실제 영화 제작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네. 네.
현지에서 영화 제작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배 대표가 사실 15년 동안 북한에서 구호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 때문에 배 대표와 북한의 인연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동안 주로 함경북도 청진, 회령, 길주 이쪽의 고아원이나 농경지를 15년 동안 돕다 보니 인맥도 자연스럽게 쌓였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인연 때문에 배 대표가 북한의 문화성과 영화 촬영소에 가서 영화 대본을 보여주면서 합작을 제안했던 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네. 감독이나 또 배우 같은 그 인력 섭외는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네, 배 감독이 감독과의 호흡을 매우 중요시 여겼는데요.
네.
이번 영화를 위해 감독을 5번이나 바꿨다고 합니다.
네.
배우나 촬영기사, 조명기사 같은 모든 인력은 감독과 직접 테스트를 하고 뽑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배 대표가 그 북한에서 구호활동으로 신뢰를 쌓았다고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미국 시민이니까요. 북한에서 영화를 찍겠다 이랬을 때 북한 당국의 반응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배 대표가 북한을 도왔을 때가 1997년, 98년, 그리고 2000년까지 북한이 지금보다도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북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신뢰를 얻었다고 하고요. 또 배 대표의 고향이 함경북도 회령입니다.
아.
김일성 주석의 부인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어머니가 태어난 도시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 점에서 친밀감을 많이 쌓았다고 합니다. 또 배 대표는 북한에서 자신을 미국 사람이라 보지 않고 재미 동포라고 본다면서 제약이 특별히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배 대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 영화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 제목이 산 넘어 마을 맞죠?
네네.
예. 사랑과 평화를 다룬 영화라고 했는데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네요.
네, 지난 7일 제5회 시카고 세계평화영화제에서 출품됐는데요. 처음에 미국에 소개된 건 지난해 하와이였습니다. 아, 이때 앉을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돌아갈 만큼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네. 네.
또 이 영화 뒷얘기도 재밌네요.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이 그 실제로 결혼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배 대표는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도 자신은 이미 영화 촬영을 하면서 눈치를 챘다고 합니다.
네.
네, 두 배우가 따로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네.
둘이 실제 연애를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연기가 더 살아나서 영화에는 도움이 더 됐다고 합니다.
네.
이미 이 두 배우 사이엔 딸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해피엔딩이네요. 네, 지금까지 기자수첩 이성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사와이드 지난주 한반도 현안들 기자수첩까지 또 들으셨습니다. 시사와이드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 환절기 감기 주의하시고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물러가죠. 리하나 스테이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고요.
네, 저는 김연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